제3장 6일간의 대지의 회복 기독도보 제5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태초에 어떻게 하나의 완전한 세계를 만드셨고 후에 사탄과 그 가운데 있는 종류들의 범죄로 인해 그들과 그들이 살던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대지를 재창조하는 역사를 볼 것입니다. 욥기에서 욥은 사탄의 패역의 실패를 들어서 하나님과 쟁변하는 어리석음을 나타냅니다. 그는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강퍅히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움직여 그 자리에서 미신즉 그 기둥이 흔들리며 그가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봉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이와 같이 하셨습니까? 그분은 언제 사람들이 그분에게 강팍함을 인하여 이와 같이 산과 땅을 진동케 하고 천체 현상을 옮기셨습니까? 아담 이후로 우리의 세상 안에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신 것을 보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말한 것은 분명히 사탄이 배역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그가 관리하고 다스리던 땅을 심판하실 당시의 때의 광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대지를 진동시키고 산을 무너뜨리고 옮기셨습니다. 이 재난은 대단히 신속한 것이어서 산이 무너뜨려졌는데도 아직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대지가 이렇게 되었을 뿐 아니라 천체 현상까지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완전히 뜨지 못하게 되었고 별들도 그 빛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암흑의 지경에 빠졌습니다. 해가 없으면 자연이 열기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 땅에는 빙하 시대가 있게 되었습니다. 후에 많은 시일이 지났거나 혹은 지구의 중심이 뜨거운 연고로 얼음이 점차 녹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가 아직 뜨지 못하고 별들이 아직 공해졌으므로 먼저 하나님의 영이 운행할 때 기품이 있었고 기품은 곧 흑암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했을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말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의 높은 봉우리에 다니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고 말합니다. 하늘을 펴시면은 바로 하나님이 둘째 날 하신 역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을 위아래로 나누시고 그 가운데를 공기로 가르신 후 이 공기를 하늘이라 칭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다의 높은 봉우리는 아마 공기 위에 있는 물을 가리킬 것입니다.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 등의 별은 바로 하나님의 넷째 날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곳에 만드셨다는 단어는 결코 창조하다가 아니라 만들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기에서 별들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예전의 모든 별들을 다시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앞 구절에서 별들을 봉하시며 라고 말하고 여기에서는 그분이 별들을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것들이 아직 봉해지지 않았을 때의 이전 광경을 회복한 것일 따름입니다. 욥의 말을 읽으면 더욱 우리의 해석이 틀리지 않은 것임을 믿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분의 재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흑암이 기품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곧 빛을 부르셨고 이 빛은 빛과 어둠을 나눴습니다. 예전에 있었으며 현재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비웃는 사람들은 해가 있기 전에 어떻게 빛이 있을 수 있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학은 성경의 이러한 기록을 더 이상 비웃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과학의 발견은 모세가 기록한 것이 틀린 것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것은 비록 무과학이지만 반과학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책은 과학 교과서로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결국 과학상의 잘못이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태양 외에도 빛의 근원이 있음을 압니다. 빛은 오는 곳을 알 수 없는 일종의 동력으로서 사람들의 상상 밖인 우주를 둘러싸고 있는 에테르 중에서 진동하여 발생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보는 빛은 빛의 기타의 근원들 뿐만 아니라 태양에 불타는 것과 관계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은 결코 우리에게 이 동력의 근원을 말해줄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그들은 완전히 우매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압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한 분이 모든 것의 근원인데도 세상 사람들은 그분을 원치 않고 차라리 어두운 가운데서 모색하기를 원하면서 이것을 미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에 맞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기쁜지,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기에서는 결코 빛을 하나님이 첫째 날 창조하신 것이나 만든 것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빛은 결코 겨우 6천년간만 있어 온 것이 아닙니다. 빛이 있기 전에 흑암은 하나의 장소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온 땅입니다. 흑암이 한정된 장소에 있었으므로 빛이 나타나게 된 것 또한 그 흑암의 장소, 땅에서였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하실 때 결코 온 우주가 다 흑암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빛이 이 세상에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명하신 것에 불과합니다. 모세 때의 과학은 해 외에도 빛의 근원이 있음을 아직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먼저 빛을 부르셨고 그런 다음에야 해를 지으셨다고 기록합니다. 만약 성령의 묵시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이 사람들의 우매함에 제한받으실 수 없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과학자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의 법칙들을 이해하면 할수록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경탄을 받기에 합당함을 알게 됩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은 여기에서 결코 빛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빛을 불러내셨을 따름입니다. 우리가 제1장에서 인용했던 그랜트의 말을 이제 다시 보기로 합시다. 첫째 날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어떤 사람은 혼돈과 공허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여기에서의 의미가 아닙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아침은 바로 첫째 날 빛이 나타난 그때입니다. 만약 첫째 날 이전에 빛이 없었다면 이 저녁은 의미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먼저 저녁이 되며가 있고 다음에야 비로소 아침이 되니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아침이 첫째 날 빛이 나타날 때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저녁은 필경 아직 빛이 없는 때의 흑암, 곧 2절의 흑암이어야 할 텐데 그렇다면 첫째 날의 밤은 지나치게 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첫째 날의 저녁이 2절의 흑암이라면 첫째 날은 혼돈하고 공허한 흑암의 때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혼돈과 공허를 첫째 날로 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날 저녁 이전에 이미 빛이 있었으며 다만 이 빛이 이 땅에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녁은 이미 빛의 통제를 받는 흑암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빛은 첫째 날 저녁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저녁과 아침을 나누겠습니까? 게다가 성경은 결코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다만 빛이 나타나도록 명하셨을 따름입니다. 이 빛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혼돈하고 어두우며 흑암이 가득한 땅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에서 온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더욱 우리의 현재 세상이 재창조된 세상에 불과함을 증명해 줍니다. 우리는 이 6일이 모두 각각 24시간으로 된 날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성경 가운데서는 자주 날을 사용하여 주의 날 등등과 같이 시기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이곳의 6일은 결코 6일이라는 큰 시기가 아닙니다. 선입견이 없는 독자들은 그것을 시기로 생각하며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날을 사용하여 시기를 나타낼 때마다 결코 앞에 한정하는 숫자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날 앞에 숫자가 있다면 말하는 날은 반드시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한 날을 하루로 하여 말한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고 말하는데 이는 저녁과 아침이 합하여 첫째 날이 됨을 분명하게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24시간으로 된 날입니다. 하나님이 훗날 안식일을 세우신 것은 그분 자신이 일곱째 날 안식하신 것에 근거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일곱째 날의 안식일은 24시간으로 된 날입니다. 만약 일곱째 날의 안식일이 24시간이라면 앞에 6일 또한 반드시 24시간씩이어야 됩니다. 더욱이 만약 우리가 이 6일을 6개의 지질시대로 여긴다면 무엇이 지질시대의 저녁이고 무엇이 지질시대의 아침입니까? 만약 이 6일이 6개의 지질시대라면 세 번째 시대 이전에는 땅에 마땅히 초목이 없어야 하고 여섯 번째 시대 이전에는 땅에 마땅히 동물의 화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지층 가운데의 동식물에는 결코 이러한 구분이 없습니다. 만약 6일이 6개의 큰 시대라면 여섯 번째 시대에 지어진 아담은 낙원 안에서 아주 오래도록 산 후에야 범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창세기를 쓴 모세에게는 사실상 날을 시대로 삼을 뜻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우리의 이상에 일치시키거나 사람들의 공격을 완화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사사로운 뜻에 따라 해석한다면 당신 자신이 사람들의 질책을 받을 뿐 아니라 또한 성경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상의 증거가 있으므로 우리는 이 6일이 다만 6일이지 결코 6시대가 아님을 압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만약 그분이 재창조하려 하신다면 하루면 족한데 어찌 6시대를 필요로 하시겠습니까? 그분이 원하셔서 6일 동안의 세상을 다시 만드신다면 우리는 다만 겸손하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지켜보며 그분의 위대함을 찬미하면 되지 어찌 거듭나지 않은 일반인들의 이상에 부합시키고 그와 영합하려 합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지질학이 만약 틀린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필요로 하는 시대는 1절과 2절 사이에 있는 간격의 시대보다 길다는 것을 압니다. 둘째 날 하나님은 또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기를 공중에 두시고 위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은 땅 속의 물과 하늘의 수증기로 나누셨습니다. 과학은 여기에서 또 한 번 이 부분의 아름다운 기록을 칭찬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공기가 팽창된 목적입니다. 그러나 또 이것은 옮길 수 없는 한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기록한 것처럼 그것은 그 안에 수증기를 가득 담고 우리 위에 매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공기는 물을 하늘에 저장해 두는 견고한 재질의 수문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20절에서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늘은 새가 날아다닐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이 하늘은 1절의 하늘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1절의 하늘은 온 우주와 그 가운데 충만한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고 이 구절의 하늘은 우리 이 땅의 하늘입니다. 1절의 하늘은 나쁘게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땅과 그 천체 현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인해 원시의 광경이 다 변했습니다. 6일 동안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날마다 그분이 하신 일은 모두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오늘, 즉 둘째 날에만 이 한마디가 쓰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을 잊어버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똑같이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한 글자 한 구절이 모두 하나님의 묵시로 된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이 구절이 또 사탄과 관계 있는 것임을 봅니다. 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우두머리이며 그의 수하의 악한 귀신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이 공기가 사탄과 그의 악한 귀신들의 거처임을 보았기 때문에 이날의 역사가 보기 좋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악한 귀신은 어떻게 공중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것들이 갇힌 곳이 깊은 바다, 곧 그곳의 깊은 곳임을 이미 말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위아래의 물을 아직 나누지 않으셨을 때 이 물은 하나였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위아래의 물을 나눌 때 그것들은 옥을 뛰어넘는 기회를 얻어 위쪽의 물에 붙어서 공중, 곧 그것들의 군항이 있는 곳으로 옮겨갔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신약은 악한 영이 공중에 있으며 또한 땅 위에서 활동한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것들이 비록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셨으며 때가 되면 그것들은 곧 무적행에 던져질 것입니다. 공기는 흑암의 왕국의 대본영인 까닭에 우리는 사탄의 역사가 대부분 공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회를 하거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님의 보혈로 공기를 깨끗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사탄의 압제를 받지 않게 하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셋째 날 이제 위아래의 물은 이미 나누어졌지만 온 땅이 전부 물일 뿐 한 조각도 깨끗한 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말한 것이 우리가 해석한 것과 참으로 상합함을 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묻이 드러나라고 명하신 데는 땅이 이미 있었는데 이제 비로소 드러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땅이 물 속에서 생겨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다만 물이 물러나도록 명하여 최초에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던 땅을 드러나게 하셨을 뿐입니다. 이것은 더욱 6일간의 역사가 천지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재창조한 것일 따름임을 증명합니다. 시편의 한 곳은 하나님이 태초에 어떻게 땅을 창조하셨고 후에 어떻게 땅을 심판하셨으며 또 후에 어떻게 많은 물을 물리치고 땅을 개조하셨는가를 말합니다. 여호와는 땅의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시의 창조입니다.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이것은 하나님이 땅 위의 종류를 심판하신 후의 광경입니다. 이것은 곧 창세기 1장 2절의 물이 지면을 덮은 것입니다.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것은 셋째 날 전반부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기에 견책, 우레소리는 곧 창세기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물이 빨리 가서는 하나님이 명령을 발하신 후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인 상황입니다.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는 결코 그때서야 산과 골짜기가 생겼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물러갔기 때문에 예전에 물에 덮여 있었던 산들이 드러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이 물러가고 묻이 드러났을 때의 높은 산과 낮은 골짜기의 상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구절들의 말씀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를 상세하게 말해냅니다. 이로써 우리는 더욱 우리의 현재 세상이 하나님이 재창조하신 세상에 불과함을 믿습니다. 땅이 물 속에서 나온 건 역시 과학이 증명하는 바입니다. 지질학은 완전히 이것을 믿습니다. 그에 따르면 모든 지질 구조는 다 물 속에서 형성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땅에 기초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것의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0절은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 칭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기초가 있다는 것은 대지인 뭇을 가리켜 말한 것이지 온 지구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셋째 날 하나님은 또 하나의 역사를 하셨습니다. 땅이 이미 물속에서 나왔지만 아직 초목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것을 장식하셨습니다. 넷째 날 땅이 이미 보수되었으므로 하나님은 곧 천체 현상을 재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은 이미 빛을 불러내셨지만 이제 그분은 광명을 만드사 그 안에 빛을 두셨습니다. 우리는 첫째 날의 빛이 이미 낮과 밤을 나누었으며 지금 광명의 기능 역시 주야를 나뉘게 하는 것임을 압니다. 따라서 우리는 첫째 날의 빛과 이곳의 광명이 상통하는 곳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마 첫째 날의 빛이 하루의 절반은 땅의 이쪽 면을 비추고 하루의 절반은 땅의 저쪽 면을 비췄으므로 첫째 날 주야가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넷째 날이 되어 하나님은 광명을 만드시고 첫째 날의 빛을 그 안에 담으셨습니다. 우리의 땅과 이러한 광명은 공존합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주야만 나누지 않고 또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빛은 바로 해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해를 창조하셨다고 말하지 않는데 이는 해가 최초의 때에 이미 창조되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것을 재창조하셨을 따름입니다. 아마 아담 이전 세상 역시 해를 광명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사탄의 반역 후에 이 태양도 그의 영향을 받아 완전히 빛을 잃고 흑암에 둘러싸이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와 같을지라도 우리의 땅은 그것과 공존하였을 것입니다. 넷째 날이 되어서 하나님은 그것을 재창조하시고 그것으로 하여금 빛을 발하게 하시고 하나의 광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과학자들은 우리에게 달이 황폐하고 죽은 광야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탄이 배역했을 당시 1월 성신이 영향을 받았으리라는 것도 아주 믿을 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신 후 또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에 별이 이때 창조된 것이 아니라 예전에 이미 있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욥의 증명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여기에서 말한 땅이 원시의 창조를 가리켜도 좋고 셋째 날 땅의 회복을 가리켜도 좋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땅이 아직 창조되기 전에 먼저 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을 만들 때 새벽별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예전에 이미 있었던 별들을 새롭게 정리하셨을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많은 광명들을 해 안에 집중시켜 그것으로 큰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별들을 재창조하여 하늘들에 나타나게 하심으로 대지의 필요를 채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은 모세에게 묵시할 때 그로하여금 사람들의 말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행하심을 진술하게 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읽도록 쓰인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1월 성신의 기타 용도와 그것들 자체의 위치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다만 그것들과 땅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실 뿐입니다. 비록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다른 피조물과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징조를 이루는 것의 용도는 전적으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외에는 천체 현상을 징조로 삼을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여기에서 다만 1월 성신에 대해 사람들의 평범한 안목으로 봤을 때의 지위가 어떠하고 기능이 어떠한가만을 말했을 뿐 기타의 일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해는 큰 빛이고 달은 그 다음이며 별들은 또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미소한 세상 사람들을 위해 이 광대한 세상을 예비하신 것이 어찌 기묘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섯째 날 이제 묵과 천체 현상이 이미 재창조되었으므로 하나님은 생물을 창조하여 그 안에 거하게 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20절에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공창에는 새가 나르라. 는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냅니다. 21절에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가운데서 있게 하여 그것들을 창조해 내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고기와 수족을 무슨 원료를 사용하여 창조하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2장 19절은 나는 새가 흙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과학은 생물이 먼저 수중에 있었고 후에 땅에 있게 되었으며 수족은 동물들 가운데서 가장 이른 종류로 오늘날까지도 물과 바다는 대부분의 각종 동물들의 가정임을 말해줍니다. 새는 열혈 생물 가운데 최초의 종류입니다. 우리는 과학이 말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상통하는지를 봅니다. 과학이 비록 이렇게 증명하지만 믿음은 그러한 증명이 없이도 믿습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은 계속해서 육축과 곤충과 땅의 짐승을 만들어내셨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다른 장에서 다시 말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잠깐 언급할 뿐입니다. 1장은 사람의 피조를 간단하게 말함으로 피조물 가운데서의 사람의 위치를 보여줍니다. 2장은 사람의 근원을 상세하게 말함으로써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마땅히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지 결코 하등 동물로부터 진화된 것이 아님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 창조라는 두 글자는 우리가 이미 말한 것처럼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하는 것이며 특별한 행위이지 결코 자연 도태가 아닙니다. 성경은 진화론의 사상에 대하여 이제까지 그것을 인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셋째 날 하나님은 나무, 풀, 채소들을 각기 종류대로 존재하도록 명하셨습니다. 풀이 변하여 나무가 될 수 없으며 이 나무가 변하여 저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다섯째 날의 물고기와 새들 역시 각기 종류에 따라 창조된 것입니다. 지금 여섯째 날의 땅의 짐승과 곤충과 육축 또한 각기 종류대로입니다. 지음받은 종류마다 각기 그 종류에 따른 것입니다. 비록 성경은 이러한 종류들을 어떻게 분류하는지는 말하지 않지만 각기 그 종류대로는 최소한 당시에 지음을 받은 모든 것들이 한 종류로 구분되지 않음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각기 그 종류대로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종류의 한계는 이미 하나님에 의해 정해졌으며 이 종류가 진화하여 저 종류가 되는 이치는 없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식물이 동물로 변할 수 없음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식물이 저 식물로, 이 동물이 저 동물로 변하는 건 역시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이 없다면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는 것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혹 우리의 어리석게 보이는 논리를 비웃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족합니다. 가련한 세상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정처 없이 표류하며 스스로 일종의 학설을 만들어 그의 마음에 둡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는 것을 참으로 아주 크고 기이한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미세한 아메바가 많은 진화를 거쳐서 원숭이로 변하고 다시 원숭이가 변하여 사람이 된다는 이 헤아릴 수 없는 진화야말로 엄청나게 기이한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는 기이한 일보다 몇 배나 더 기이한지 모릅니다. 내가 독자들에게 경고하건대 말세에 이러한 잘못된 논리를 믿지 마십시오. 믿지 않을 뿐 아니라 듣지도 마십시오. 이러한 논조의 신문이나 서적을 우리는 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매우 평이한 것임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분은 각기 그 종류대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눈을 떠서 보는 동식물 가운데 그분이 말한 대로 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전에 진화론자들은 몇만 년 전에 우리의 조상은 무슨 곤충, 무슨 동물이었다고 말했고, 이제 그들은 또 우리에게 몇만 년 후 우리의 자손은 손가락도 없고 발가락도 없으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는 전부 몇만 년 전후의 일이며 당신과 나는 영원히 그것을 볼 수 없고 영원히 그들의 일에 대해 질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경은 현재의 책입니다. 오늘날 피조된 것들 중 각기 그 종류대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책임질 수 없는 말이 없습니다. 예전 사람들은 이미 여러 차례 1장 전체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복수이지만 하나님이라는 주어에 쓰이는 동사는 도리어 단수임을 말했었습니다. 복수의 주어에 단수의 동사를 사용하여 조화시키는 것은 원래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3, 2, 1이시며 1, 2, 3이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위수가 하나만이 아니므로 단수의 명사를 사용하지 않았고 또한 둘만이 아니므로 우수의 명사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셋이므로 복수의 엘로힘을 사용한 것입니다. 비록 셋의 면이 있지만 세 분 하나님이 아니므로 복수 동사를 사용하지 않고 여전히 단수 동사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삼위일이심을 나타냅니다. 성경 가운데서 비록 하나님이 삼위일이심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지만 성경 가운데는 이와 유사한 증거와 단서가 참으로 적지 않습니다. 삼위일에 관한 말씀은 실로 성경의 큰 말씀이며 우리는 이에 대해 의심을 품을 수 없습니다. 또한 26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격이 복수임을 더욱 나타내고 동사 만들고는 더욱 하나님의 뜻의 합의를 나타냅니다. 1장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는 모두 31번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이 이미 주 예수님의 창조의 역사를 언급했음을 나타냅니다. 이로써 우리는 삼일 하나님이 어떻게 만물을 창조하는 역사에 함께 하셨는지를 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영, 아버지, 아들, 성령이 모두 이미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잠시 멈추고 서로 협의하여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셨습니다. 이 협의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 일에 이처럼 신중하신 것을 볼 수 있으며 우리가 전에 해석한 것이 틀리지 않음을 표명하는 듯합니다. 이전 세상의 종류와 사탄이 이미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이제 천지를 재창조하시고서 사람을 그 안에 살 수 있는 위치에 두셨습니다. 모든 생물이 이미 완비되었습니다. 마치 그분들이 잠시 멈추고 서로 이야기하며 보라, 우리는 이제 또 사람을 만들어야겠다. 고 하시는 듯합니다. 이것이 여기에서의 주된 의미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임을 말합니다. 사탄은 이미 실패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더 이상 세상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비록 그가 실질적으로 아직 자유롭지만 그는 이미 정죄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고치신 땅은 사탄과 무관합니다. 이 땅 위의 광경은 모두가 새로운 질서를 나타냅니다. 비록 이때 사탄이 아직 세상의 임금이라는 명칭을 보존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자유의지, 즉 자주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사탄의 권세 밖에서 그분이 새로 지으신 모든 동식물들과 온 땅을 다스리도록 세우셨습니다. 만약 사람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주권을 지킬 수 있었다면 사탄은 헛되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직함을 차지하는 것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실제상으로 사탄의 능력을 없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신이 마귀를 내쫓으시는 것이 대단히 쉬운 일임을 압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도리어 사람과 동역하여 마귀의 일을 없애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또 사람을 지으사 그들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 직분은 사탄이 전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은 결국 실패하고 그의 주권을 잃어버렸으며 마귀가 새로이 그의 세상 임금이라는 명의와 부합하는 실력과 기반을 회복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3장을 읽을 때 다시 말하기로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행하심이 모두 하나의 목적, 곧 사탄의 권세를 소멸하는 것을 위해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그를 원수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택함을 입은 우리 믿는 이들 또한 마땅히 이것을 목적 삼는 것을 늘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일을 할 때 이 일이 좋은가 나쁜가를 물을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어떻게 하나님께 이익이 되며 어떻게 사탄을 손상시킬 수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는 것에 흑암의 왕국에 영향을 미치거나 마귀로 손해보게 하는 능력이 없다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표면적인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지 말고 마땅히 배우의 영적 세계에서 누가 이득을 얻고 누가 손해보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며 혈기 안에서 용기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 심판대 앞에서의 심판은 바로 이것을 표준 삼는 것입니다. 사역이 불태워지는가 남아있게 되는가는 곧 그 사역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데 얼마나 효력이 있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를 공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면으로 영 안에서 사탄의 일을 대적하며 그가 승리하기를 원치 않는 것이고 또 한면으로 기도를 병기 삼아 하나님이 사탄의 공작과 책략을 무너뜨리시기를 구하는 것이며 또 다른 한면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준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때마다 사탄은 손해를 당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어졌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단지 육체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상은 사람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대표임을 나타냅니다. 모양은 세상 사람 또한 그분의 종류이며 도덕이나 생각에 있어서 서로 비슷한 점이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분과 왕래하게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애석하게도 사람은 죄를 범했고 이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하심이 오늘날 사람에게는 참으로 불가사의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만약 위로부터 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은 그분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함입니까? 공중의 사탄에게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사람은 타락했습니다. 오직 두 번째 사람, 그분에게만 실패가 없으시며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히 하나님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채소와 열매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짐승과 새와 기는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아직 범죄하지 않은 세상에서는 육식을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육식은 범죄한 세상에서의 일입니다.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러서는 생명나무를 먹는 것 외에 육식을 한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현재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이 죄악이 충만한 세상에서 육식을 금하려 하는 것은 현재의 세상이 저주받은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보기에 좋지 않은 것을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은 것은 죄악으로부터 온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창조가 아닙니다. 이 죄악의 세상에 사는 우리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의 말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는 선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그분의 손으로 지으신 것 역시 모두가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세상 사람을 선하게 대하셨습니다. 그분은 먼저 많은 식물을 지어서 새와 짐승과 사람의 식물로 예비하신 후에 새와 짐승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분은 먼저 모든 환경을 예비하신 후에야 우리를 그 안에 두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참으로 이것을 믿었다면 얼마나 큰 안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매번 이와 같이 먼저 그분의 피조물을 위해 예비하십니다. 때로 우리의 육신의 눈이 보지 못하므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분의 행하심을 보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마음을 요동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1장에 속해야 합니다. 일곱째 날 하나님은 더 이상 일하지 않으셨으며 그분은 이날 쉬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주의해야 할 한 가지는 여기의 안식이 하나님의 안식이지 사람의 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역사하시고 이제 안식하십니다. 이 안식은 몸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절대로 피곤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이렇다면 이 안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몸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그분 자신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지극히 선함을 보시고 만족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의 의미임을 알아낼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결코 이 안식일을 세워 사람으로 하여금 준수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일을 하지 않았으므로 안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담은 범죄한 후 비로소 일을 했습니다. 그때 아담은 아직 범죄하지 않았으므로 그에게는 일곱째 날의 안식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의 안식일은 율법에 속한 것이므로 그것을 안식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당시의 안식일을 지킵니다. 하나님이 당시에 이날을 사람들에게 안식일로 삼으라고 하신 적이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후 2500년 동안 성경은 한 차례의 안식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로 하여금 주의하게 하는 것은 바로 앞에 6일 동안에는 모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니라고 말하지만 오직 일곱째 날, 안식일에는 이 한마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신 후 영원히 밝고 밤이 없는 날 가운데서 휴식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은 원래 훗날 안식의 예표입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은 영원히 밤이 없는 날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쉴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